1단 2단계 참석하신 분들은 3시간째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한다면 참 실증나고 거부감 생길 텐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대소망 31장 산상수훈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이 책이 또 별도로 되어 있을 만큼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시대소망에 나타난 이 산상수훈은 조금 간추려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네 번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31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두 시간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셨던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마지막 부분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핍박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소체로 존재하고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소금이 소금 스스로 있을 때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은 어딘가에 섞여 들어가야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핍박에 이어서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핍박이 올 때에 핍박을 피해서 도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시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교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에 섞여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 소금의 특성이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섞여 들어가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개인의 특성과 또 성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영향을 잘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후에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소금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과 섞여야 합니다. 섞여져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섞여져서 들어가도 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섞여 들어가도 어디 무슨 콩이 섞여 들어간 것처럼 모양도 안 변하고 녹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소금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섞여 들어가서 녹아져야 소금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라고 교훈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지 말고 함께 살면서 감화를 끼치라는 말씀이고, 감화를 끼치려면 자기가 살아있지 말고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져야만 짠맛을 다른 음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짠맛으로, 그리스도인도 자기 희생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할 때, 그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 챙길 것 다 챙기고 계산할 것 다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거래하고 상대할 때 항상 양보한다, 손해본다, 희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대할 때 그들에게 많은 감화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에 깊은 감화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떤 교리를 가지고 무너뜨리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만큼 이 생활의 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진리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배운 꽤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말씀은 맞고 진리는 옳은데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된 동기가 우리 집에 참 딱한 형편에 소상이 났을 때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고 베풀고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리는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참 교회는 못 옮기겠습니다. 그 선한 감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와 접촉할 때 진리를 금방 깨닫고 재림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인은 상당히 긴 시간 공부를 해야 참 그렇구나 깨닫게 되지 그 몇 시간 잠깐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한 감화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대방을 감동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희생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지구가 아직도 버티고 있다고 시대소망은 설명합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당신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덕을 입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런 대로 이나마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 덕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열 사람. 의인 열 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덕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이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은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말. 이 말이 뭔가요? 예. 대박입니다, 대박. 이게 한 대, 한 말, 두 말, 그, 돼주는 거 있죠? 불을 켜가지고 그 대박 밑에다가 숨겨둡니까? 그렇게 하려고 불을 켜지 않습니다. 불은 들춰내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예, 불을 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여러 사람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가부간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숨겨져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들춰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 전철 안에서나 혹은 버스 안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시는 동안에 전철 안에서 아주 당당하게 성경을 펴고 있습니까? 왠지 조금 꺼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섞여 살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잘 들추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상당히 많은 재림교인들이 군대에 가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지만 신앙을 열심히 지키는 청년들보다 더 많은 수가 신분을 좀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떳떳이 들춰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안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또 교인이면 욕먹으니까. 그 교회 많은 차량들이 교회 이름을 잘 안 달고 다녀요, 옆에다가. 우리 중앙교회도 보니까 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위반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을 걸고 위반을 하면 거지 유턴이 안 되는 데서 교회 이름 걸고 유턴하면 교회 망신이니까 교회 이름 안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 차는 조만간 이름을 붙입시다. 네. 이름을 붙이고 잘 법을 지키고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어디 가서나 우리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들추어 놔야 하는 것이. 자, 그런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되고 싶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빛이 나오려면 그 속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인데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내게 하는 기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곳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빛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나기 위해서는 이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빛이 나는 것이지 그냥 빛나고 싶다고 빛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있어야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실제적 경건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유대인이 한 동네에 이사를 갔습니다. 빵을 구워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가는 데마다 그냥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살아요. 기도도 아주 큰 소리로 합니다. 근데 그 집에서 나오는 빵은 다른 집에서 나오는 빵보다 크기가 조그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 피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기도도 열심히 크게 하고 또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랍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상당히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피합니까? 왜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합니까? 이미 랍비가 그 빵 장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줄이고 빵을 조금 크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리가 아니라 보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적 경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307페이지 우리는 신앙을 공언함으로 신앙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생에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범,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설교를 듣고 너희가 가진 진리를 보고 그게 아니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산상수훈은 7장까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부분까지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한 자리에서 연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본의 원리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 청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중이 그 무리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그 대부분의 행동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율법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부분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래 제공하신 그 민족적 혹은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는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대 랍비를 향해서 그 유대 관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의중에는 그 유대 랍비들이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그 옆에 같이 앉아있는 제자들의 생각만이라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율법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율법에 관한 한 자기들이 가장 깊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하는 모든 해석이나 말씀이 그건 당치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율법의 주인이 와서 이런 뜻으로 율법을 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은 그 주님이 주신 율법, 그 고유의 그 순수한 율법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유전과 편견의 쓰레기를 만들어서 가득 채워놓고 실제 그 율법의 본질이나 그 율법이 제시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율법의 본질과 진리를 가려놓은 쓰레기 더미를 다 치워내고 그 속에 빛나는 율법의 본질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 청소를 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율법을 다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고유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고유한 하늘의 복음을 나누어 주셨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나눠 갖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형식화되었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들춰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들춰냈을 때 예수님을 이단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세속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형식화되었듯이 초대교회가 시간 지나면서 세속화돼가지고 이것이 중세 암흑시대를 만들어냅니다. 큰 힘을 가지고 이 중세 종교 이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기에 개혁자들이 나와서 바르게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터를 잡고 있던 이 거대한 중세 로마 교회의 시각으로 볼 때 새롭게 말씀을 들고 개혁하는 이 무리들이 뭐였습니까? 이단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정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개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하나로 통일성 있게 나가지 못했고 이 개신교회가 분열을 거듭했고 결국 타락한 개신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갈기갈기 흩어지고 찢어진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또 하나의 개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재림운동이고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성경 예언상 마지막 종점이에요. 이 재림교회는 비록 인간적 허물과 또 약점들이 부분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 교회 전체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패하면 하나님 교회 역사가 끝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 안에 마지막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실족하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두신 교회고 진리를 있는 대로 다 들춰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더불어 각 개인들에게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도할 것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에 정말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진리에 충실함으로 진리로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민족들이 실패한 원인을 몇 가지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위대한 복음을 오직 자기네들만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아 죽을 백성들이고 자기들 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만민에게 필요한 이 단순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다양한 그 율법의 원칙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스스로의 유전과 형식에 얽어놓고 복음의 본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이방인들은 감히 자기네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그 형식을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까다롭고 엄하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원리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과 형식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더 외형적인 의식에 더 깊이 집착을 하게 되었고 깊이 집착할수록 그들의 심령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복음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확증이 있었고 마음속에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지만 고의적으로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편견과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거절할 때 이르러 오는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뻔히 보면서도 당장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가는 내 목이 달아나고 밥줄이 끊어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그런 걱정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영원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조그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조그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다 뻔히 보고 알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인간적 장애물이나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율법은 사실 성경에 계명, 율법, 율례, 규례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여러 이 계명과 율법에 관련된 단어들을 다 모아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다섯 개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다섯 가지 법을 보면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존재하는 동안, 이 천연계가 존재하는 동안 자연법칙은 깨질 수 없는 것이고, 건강법칙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할 때까지 없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위생적이라야 합니까? 청결해야 합니까? 다른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건강에 관한 법칙은 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법, 사람에게 도덕이나 윤리가 필요 없을 때까지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제도법, 이것은 제사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만 유효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법, 이것은 국가적 이스라엘의 의미가 존속하는 동안에 유효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칙이나 건강법칙이나 도덕법은 폐지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 가운데 성경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혼돈이 되는 법은 도덕법과 제사제도법 사이에 서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또 윤리적인 삶의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십계명은 인간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할 때에 우리의 삶이 소생되고 우리의 삶이 진리로 성령으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계명에 대하여 참 적절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나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나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나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을 그저 이 식기로 쓰기 때문에 그 단어를 바꿔서 썼을 뿐이지 다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머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명의 도를 피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빛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충실하십시다. 여기 이 율법,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율법에 관한 언급이 왜 들어 있을까? 그 관계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주와 생명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규칙들, 이런 것들은 이 온 우주와 생명이 존재하면서 살 수 있는 원리입니다.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율법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악을 드러내면서 인간은 속절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명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명이 폐하면 이 땅에 아무도 죄인이 없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법 논리로 봐서 그래요.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의 어떤 항목이 나오지 않으면 죄인으로 구속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법책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는 겁니다. 옛날에 나온 그 법책에는 그 컴퓨터에서 그 남의 그 메일에 들어가서 훔쳐보는 것을 죄로 정하는 법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리고 없어요. 그건 자꾸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악을 법이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연히 죄를 지었는데도 구속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십계명이 폐하면 아무도 죄가 없습니다. 죄는 무엇 때문에 죄로 규정되느냐? 계명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죄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앞에 서서 속절 없는 죄인임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율법 2,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원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통치 원리의 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용서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법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제사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산상수훈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은 우리가 살 수 없는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을 빌려서 살 수 있는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준을 두고 좌절하여 낙망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산상수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율법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흐름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그 한 흐름을 타고 가고 있어요. 계명, 율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두 가지 계명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적인 간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음욕과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율법의 형식을 존중하고 아주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직접 아직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벌써 무슨 죄입니까? 죽인 것입니다. 우리 살인죄 안 지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 참 내가 직접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큰 힘이 되겠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짓는다. 그건 벌써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을 깊이 설명을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노를 바라거나 음욕을 품는 것도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그 심오한 정신과 이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쓸어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차곡차곡 쓰레기 더미를 다 들춰내시고 율법과 그 본질과 진리를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금 너희가 가르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신신경증 면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책을 들춰보니까 정신신경증 면역학.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면역 조직에 자극을 주어서 그것이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 학문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메니커 박사라는 사람이 무엇이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책에 면역 조직,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병균이 침입해 들어오면은 이것을 저항해내고 이겨내는 그 면역성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이 면역 조직을 약하게 만들고 면역 조직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다. 악성 루머, 아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날카로운 말, 파괴적인 비평, 노려범, 이게 사람 저기 있는데 밉다고 이렇게 째려봐도 그게 면역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눈을 항상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뜨지 말고. 옆으로 뜨면 그게 면역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타격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공손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혹은 거친 말, 혹은 높은 말도 이 면역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신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우리는 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그 문제를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예물 드리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들과 편안한 마음, 편안한 관계를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끝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나오는 말은 아니고 제가 책을 보다가 그냥 이런 말을 한번 그 책에서 가르치는 정신에 맞춰서 만들어 본 것인데 마음이 꼬이면 혀가 꼬이고 혀가 꼬이면 말이 꼬이고 말이 꼬이면 인간관계가 꼬인다. 인간관계가 꼬이면 구원이 꼬이게 되고 그 꼬인 구원이 풀어지지 않은 채 꼬여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과 풀어진 마음, 깨끗한 마음, 올바른 마음, 선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를 할 줄 아는 자만이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평화가 화목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